그럼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고요. 그 글로리아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두 군데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입니다. 길지 않으니까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아멘. 그리고 전도서 3장 22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목소리 맞추어서 봉독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곧 그가 받은 몫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에게 일어날 일들을 누가 그를 데리고 다니며 보여주겠는가. 아멘. 오늘 말씀을 위해서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깊이 상고하고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새기려고 애쓰며 주님께 더욱더 간구하는 마음으로 의탁할 때 주님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 또 우리의 삶에 힘이 되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성령의 역사에 맡겨 올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올 한 해 24년도를 시작할 때 우리 교회에 하나의 표어를 가지고 시작을 했죠. 무엇이었습니까? 아바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바드라는 말이 또 생소한 분들이 또 여기에 계실 거예요. 히브리 성경 단어입니다. 아바드라는 말은 땅을 경작하다, 가꾸다 이런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예배하다 이런 뜻도 있고, 또 야곱이 삼촌 라반을 섬긴다 할 때 섬긴다라는 단어로 이렇게 폭넓은 용례를 가진 단어인데 아주 일반적인 단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2장 15절에 보셨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에 두셨다. 두셨다라는 말은 사실은 안식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참 평강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그 선한 그 역사 가운데 에덴에 두셨어요. 그리고 맡기신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 땅을 가꾸고 지키라라는 그런 본분이었습니다. 아담에게는 에덴의 땅을 경작하라는 그런 본분을 주셨구나. 또 그를 지키라는 본분을 주셨구나. 이렇게만 읽으시면은 성경을 반만 읽으신 게 되죠. 어떻게 해야 이것을 온전히 읽은 것이 될까요? 나는. 이게 그 질문이 내게로 돌아와야죠. 그러면 나는 무엇을 가꾸고 무엇을 지키라는 말씀이실까? 라는 그 나의 본분을 한번 좀 새겨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담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본분은 그냥 하나의 명제로서 쉽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가꾸고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나름대로의 삶의 반경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그 반경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 또 일들, 관계들, 여러 가지 것들을 잘 가꾸고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이제 연말을 맞아서 질문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올해 이제 내 자신의 삶을 생각해 보시면서 나는 나의 성품과 또는 내가 맺고 있는 관계, 그리고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또는 학업의 현장, 학교, 그리고 내가 몸담고 있는 뭐 취미생활하는 그런 어떤 사회생활하는 곳, 그런 곳을 내게 주신 반경으로 내가 잘 이제 받았는데 그것을 잘 가꾸셨습니까? 그리고 잘 지키셨습니까? 또 이제 이런 질문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바드라는 그 폭 안에서 주일 예배와 같은 공식적인 예배, 공동체 예배가 참 중요하죠. 그리고 또 이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매일 일상의 삶 속에서 드리는 내가 드리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 고백, 찬양 이런 것 잘 드리셨습니까? 잘 가꾸고 지키셨습니까? 라는 말씀이죠. 또 섬기고 봉사하시는 일들이 있죠. 누구나 다 우리가 가족의 일원이면 가족을 섬기는 것이고요. 가정을 섬기는 것이고 교회 일원이면은 뭐 크게나 작게나 보이는 대로 또는 보이지 않는 대로 봉사와 섬기는 일들이 따라오게 마련이죠. 그런 일들은 어떻습니까? 잘 가꾸셨습니까? 그러니까 연말 결산에 있어서 굉장히 적합한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질문으로부터 한번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말씀이 좀 우리가 전도서에서 지금 보신 말씀처럼 사람에게 자기가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을까에 관한 것입니다. 아, 잘하셨습니까? 하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우리 여러분들의 답변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뭐 잘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 예 뭐 잘하긴요. 뭐 아니 뭐, 아니 수고했다 그러면 아닙니다. 뭐 이런 말이 이제 나오죠. 그런 말이 참 이렇게 의례적으로 상투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인생을 잘 살아오셨습니까? 라는 그런 폭 안에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런 구체적인 질문들이죠. 더군다나 내가 살아오는 그 인생의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일을 나를 바라보고 질문을 해주는 그 사람과의 그런 그 시점은 굉장히 특별하다고도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런 특별한 순간들이 이어지면서 우리의 인생이 쭉 펼쳐지게 되는 것이니까요. 근데 이것이 답변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이제 그 질문의 의도를 잘라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니,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 그러면 뭐 만족스러웠다라는 얘기인지 아니면은 뭐 어떻다라는 얘기입니까? 뭐 좋은 뭐 느낌이 들었다라는지 뭐 그런 것이 있어야 될 텐데 아, 이 일을 하는데요. 제가 당황스러웠는데 하다 보니까 그래도 괜찮았어요. 라든지 아, 제가 좀 잘해보려고 했는데요. 조금 좀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하면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말에 이렇게 맞대응으로서 서로의 삶에 깊이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좀 평범하지만 굉장히 구체적인 대화의 기술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냥 단답형으로 딱 끊어버리면 의례적인 말로 끊어버리면 그러면 오히려 이것이 우리의 삶에 불만족을 가져다 줄 수도 있고 아 괜히 부족한 것들이 좀 이렇게 더 드러나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좀 심한 경우에는 실패감 같은 것도 느낄 수 있고 오늘 반주자님 지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야 될 말이 있는 거예요. 답정너라는 말 아십니까?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너는 그 답을 말해라. 내 입은 그 말을 답을 말하기만 하면 돼. 라는 신조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소셜 프레셔, 그러니까 사회적인 압박으로 해서 그냥 딱 답을 정해놓고 그 사람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다섯 명이 중국집에 갔는데 네 명이 짜장면 이렇게 하고서 하면서 결정 못하는 한 사람을 째려보는 거예요. 너는 답이 정해져 있는데 왜 그걸 말을 못하지? 하는 그런 식인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우리가 답정너라는 이 문화가 우리 사고와 방식을 참 이렇게 대변해 주는 것 같아요. 상투적으로 그런데 이게 굳어져 버리면 어떤 일에도 참 만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기 선택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 선택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뭐 답이 정해져 있는데 이러면은 이제 살맛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좀 나기가 어렵죠. 더군다나 이렇게 지내면서 삶 보람을 찾는다? 보람을 느낄 아예 그 길을 다 차단해버리는 그런 방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일에도 만족이 잘 안 되고 그냥 뭐 해도 그냥 뭐 아예 한 거고 의례적으로 한 거고 그 다음에 뭐 또 나중에 또 이런 기회 있으면 그냥 또 적당히 하고 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뭐 네 아닙니다. 뭐 이렇게 답하고 그냥 가면 되겠지. 근데 이게 참 이게 답정너가 참 우리의 삶을 답답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세 번째 부른 찬양 감사해요. 지금 그 찬양 기억나시죠?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이렇게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고 사랑하는 존재로서 나는 내 인생이 주어졌다라는 거 참 내가 다시 깨닫고 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태초로부터 주님의 계획이셨군요.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큰 스케일 속에 내 인생이 거기 팍 담겨져 있다라는 그 그림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 사랑이다. 사랑으로 내가 일을 감당하면 나는 소중한 일을 한 소중한 사람이 되는구나. 이렇게 고급스러운 답변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감사하게 된다라는 말은 주어진 모든 것을 다 감사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어진 여러 개 중에 한 가지라도 그 의미와 가치를 잘 발견해서 살려내서 그래서 그 하나 때문에 나는 오늘 참 소중한 삶을 살았다. 1년을 참 그 하나 때문에 나는 복되게 살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이것은 참으로 진실한 그런 고백과 감사의 삶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아니 그냥 모든 게 다 감사해요. 그러면은 그건 감사하지 않는다는 말과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삶의 정황 속에서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그 한 가지를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 정말 참 중요한 우리의 삶의 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한 가지에서 의미를 찾았던 것, 그와 또 주변에 있었던 다른 한 가지에서 의미를 찾게 되고 시간이 흘러가면서는 또 그것과 연결된 많은 것들의 의미와 가치를 찾게 되어서 야,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가치로 가득하구나. 이건 옛날에 내가 가치 있는 줄 몰랐는데 이게 진짜 참 너무나 내 인생에 보람을 느끼게 하는 것이었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제가 뭐 종종 말씀드리지만 통합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 일들이 연결된 그 가치들을 내가 잘 이렇게 누릴 줄 아는 거예요. 취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확장형의 인간이 되는 거죠. 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런 인간에게 주신 본분이 있었죠. 이 말들은 전부 다 확장의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폐쇄하고 잘라버리고 그리고 닫아버리고 이렇게 하라라는 인생이 아닌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확장하는 하나님께 합한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냥 아주 작은 그런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원하시는 이 삶을 잘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전도서 3장 22절 읽으셨는데 그에 앞서서 2장 24절에도 보시면 이 말씀이 나와요.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자,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딱 한 가지만. 그것이 뭐 육아일 수도 있고요. 가정을 돌보는 일일 수도 있고 그리고 공부하는 걸 수도 있고 또 사회적으로 뭔가 일을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차별이 없고 그리고 뭐 이런 뭐 더 일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의 그런 어떤 그것이 없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내가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어떤 가치와 어떤 의미를 찾고 누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그리고 이어서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중요한 말씀은 그것은 자기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은 곧 그가 받은 몫이기 때문이다. 몫이라는 말이 나왔죠. 이 굉장히 평범한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몫이라는 말은 단어는 사실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사상을 품고 있는 말입니다. 오늘 그걸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몫이라는 말의 유의어, 비슷한 말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유산, 유업, 기업, 분깃, 그리고 상, 또 소유 뭐 이런 말로 이렇게 계속 펼쳐지면서 번갈아가면서 나옵니다. 같은 맥락 속에 있는 같은 뜻을 품은 단어입니다. 단어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두 군데만 보시면 민수기 18장 20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론 제사장이죠. 대제사장에게 이제 하시는 말씀이세요. 너는 그들의 땅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아무런 유산도 없다. 네가 받을 땅의 몫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과 더불어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과 더불어 함께 나눌 몫이 너에게는 없다. 두 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네가 받은 목, 네가 차지할 유산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모든 하늘의 것들, 하늘에 속한 것들, 그것이 다 내 것이다. 그러니까 그 몫을 잘 받아서 백성들에게 그 하늘의 몫을 잘 나눠주는 일도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유산, 몫이라는 말이 번갈아가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게 이제 출애굽하고 광야 거쳐서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무엇이 되게 하라 하냐면 기업이 되게 하라 하되 요셉에게는 또 두 몫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다른 각 지파들은 한 몫씩 받는데 이제 요셉은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으니까 두 몫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아주 소중한 하늘의 가치를 담은 우리의 유산입니다. 우리의 기업이고 우리의 소유물이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좀 더 깊은 말씀을 좀 나눠서 드려보면요. 첫 번째로는 이 몫이 왜 중요한가예요. 이 몫을 받는 것이 왜 중요한가. 땅에서 살지만 땅에 속한 몫도 받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우리 가정이라든지 뭐 교회라든지 뭐 아니면 뭐 직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것도 필요한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정생활하는데 교회생활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아 사람들 모이려면 뭐 이렇게 의자도 있어야 되고 뭐 공간도 있어야 되고 건물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자금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아 이것에 있어야 우리가 좀 하나님이 주신 교회와 가정을 잘 꾸려갈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반은 맞는데 지금 큰 반을 놓쳐버리시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것만 가지고 땅에서 주신 우리의 소명의 삶을 잘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그런 진실하고 참되고 선한 삶을 살 수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무엇이 필요합니까? 땅에 속한 것들도 우리가 받지만 하늘에 속한 것들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인내와 절제와 그리고 배려와 친절과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의 속한 그 성품들,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또 필요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땅의 방식대로만 하려고 그러면 항상 우리가 올무에 빠지게 되죠. 덫에 걸리게 됩니다. 그런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우리 사회면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하늘의 것을 찾지를 못하고 구하지 못하고 말도 하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 진선미, 진실되고 그리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 야 이거 하나님께 속한 이 진리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좀 누려야 된다. 받아서 우리가 취해서 그래서 그것을 좀 잘 활용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삶다운 성경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몫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면서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 몫은 누가 발견할까요? 오늘 주제에 따라서 아바디의 사람이 발견을 합니다. 소명의 길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가꾸고 지키는 사람. 아바디의 사람이 이 몫을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꾸고 지키려고 하지 않는 이 원리조차도 잃어버린 사람들은 주어도 그것이 몫인 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축복을 받아도 그것이 아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하고 모르는 것처럼 다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바디의 사람이야말로 그 하늘의 몫을 받아서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내게 구체적인 선물이야 라고 고백까지 할 수 있다면 그러면 그것은 너무 훌륭한 그 몫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물론 사람마다 이제 가꾸고 지키는 아바드하는 과정에서 또 그 걸리는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방법이라든지 뭐 조건이라든지 이렇게 다 다르겠죠. 그러나 이 원리만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 있고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관계에서 인내하며 수고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그때 하늘의 몫을 아주 극명하게 딱 느끼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시는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 몫을 발견하는 사람의 축복이라는 거죠. 주님이 주신 허락하신 몫을 받아서 보람을 느끼면 세 번째로 삶의 동기가 새로워지고 그리고 강렬해집니다. 아,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안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오늘 한 작은 일에서 그 가치를 보았거든요. 그리고 누렸거든요. 야, 그래서 제가 자기 나름대로의 보람을 느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보람을 느낀 영적인 환희, 그것을 내일을 또 내다보면서 기대하는 것이죠. 얼마나 삶을 기대하게 만듭니까? 내일은 어떤 측면에서, 어떤 일 속에서, 어떤 사람 속에서 이런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게 하실까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내일을 대하는 동기가 생긴 거죠. 동기부여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동기부여입니다. 사람은 동기부여의 존재이다 라고 말을 해도 절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내가 설사 내일 죽는 그런 어떤 그런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내가 내일을 맞이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아주 커다란 삶의 질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특히 요즘 100세 시대인데 100세 넘어가면서 사시면서도 활동하시는 분들까지 있지 않습니까? 크리스찬 철학자 김영석 교수님 많이 말씀 들어보셨죠? 올해 104세 지내셨어요. 만으로. 1920년생이시거든요. 근데 아직도 활동을 하세요. 강연하시고 아침마다 1시간씩 수영하시고 그다음에 그리고 또 이제 대통령한테 조언도 하시고 이렇게 하세요. 이분 고백이 본인이 인생에서 가장 즐겁기도 하고 왕성하기도 한 때가 65세에서 75세 사이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65세 때 이제 교수시니까 은퇴를 하셨잖아요. 근데 본인이 65세 은퇴하실 때까지는 강 속에서 사는 것과 같았대요. 강, 흐르는 강물에. 그런데 은퇴를 하고 나니까 바다에서 살게 되더라는 거죠. 큰 대양에서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그 철학적 그 분야에서 책을 쓰려고 했던 것을 70%가 넘는 그 분량을 65세에서 75세 사이에 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인생에 대한 동기부여가 있으니까 그냥 더 넓게 보고 더 활동적인 것이죠. 물론 건강이야. 그거는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이분 같지는 않을 겁니다. 누구든지. 그렇죠? 근데 삶에서 보람을 느끼면 나름 동기부여가 확실한 삶을 살게 되고 이렇게 활력 있는 삶이 우리에게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의 삶의 퀄리티, 질을 결정하게 된다라는 거죠. 나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다른 어떤 외부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저도 늘 그것을 상기하면서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요. 그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아낌없이 풍성하게 이 몫을 부어주실 그럴 그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리고 그 부어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절대로 째째하시거나 이렇게 닫아놓고 리미트를 정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풍성하게 이 몫을 부어주시기를 원하는데 사람이 너무 자기중심적인 자아에 빠져서 살아서 열리기는커녕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 다치고 그리고 또 비판하는 눈과 말만 늘어나고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이 몫에 대한 안목이 열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거룩한 열망? 아, 이거는 먼 나라 이야기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십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몫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몫에 대한 그런 거룩한 기대를 가지고 그것이 동기부여가 되는 사람을 그렇게 만나보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러합니다. 땅의 것들만 채워주시면 좋은 거예요. 하늘의 것에 대한 관심이 생기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것에 대해서 누가 소개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 나누는 그룹도 없고 그것에 대한 나의 지식도 뭐 영 형편없고 그러니 클루가 안 잡히는 거죠. 클루가. 그러니까 아 하늘의 몫은 뭐 딴 건가 보다. 땅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나 잘 찾자. 성실하게 착하게 살면 또 하나님이 더 큰 복을 부어주시겠지. 이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서 조금 멀어져 있다라는 생각 드시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아담이 실패하고 실패한 가꾸고 지키는 일 그거를 회복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아담의 치명적인 실수는 뱀의 공격으로부터 자기의 삶의 자리 에덴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이거 다 아는 이야기이시죠? 그죠? 뱀의 공격받아서 에덴을 지키지 못했어요. 지키지 못하고 나니까 아담과 아담이 맺은 하나님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피조물과의 관계 이런 관계들을 잘 가꾸고 지킬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를 회피하는 게 일이었어요. 아내에 대해서는 아내 때문에 저렇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를 이렇게 자기의 삶의 영역에서 딴 사람 취급하는 겁니다.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하나님 제가 잘못했는데요. 그리고 하나님께 더 바짝 나가기보다는 숲속에 숨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니까 제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러면서 자기 한탄하면서 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꾸고 지키는 일이 제대로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아바디의 본분을 못 지킨 것이죠. 이것은 곧 인생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관계에서 누릴 것도 없고 그 다음에 기대할 것도 없고 가치, 의미 이런 거는 뭐 더더군다나 멀리 떠나가 버렸고 아닐까요? 그래서 아담이 이 금이 간 관계들 이렇게 품고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억지로 사는 거죠. 아내한테 그렇게 모르는 척하면서 아내를 탓하면서 하나님께 일러 바쳤으니 그 다음에 아내를 보기가 편했겠습니까? 자기도 사람인데? 뭐 제 얘기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으시나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런 그 이것이 관계가 하나님께 대해서도 그러하고요. 피조물과의 관계에서도 그러하고요. 힘이 없는 겁니다. 내가 이걸 지탱하고 이걸 감당할 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관계가 이렇게 되면요.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회피하고 싶고요. 아니면 극한 상황에서는 그냥 싸우고 끝내고 싶고요. 그 flight or flee라는 말 있잖아요.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우리의 불안이 우리를 그렇게 몰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삶의 보람을 얻는 통로를 아주 차단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주어진 소명의 일을 잘 감당하는 것 같은데 근데 관계에 금이 가고 이렇게 보람을 얻지를 못하면 금방 지쳐버리는 거죠. 실증이 또 금방 나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도 자기 자신을 모르니까 한탄을 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끈기가 없지? 나는 왜 이렇게 이렇지? 무기력하지? 이런 거죠. 그런데 이 첫째 아담이 실패한 것을 둘째 아담인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를 다 회복시켜 주신 것을 몸소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아바디의 삶을 회복하는 길을 보여주신 거죠. 자, 하나님의 관계는 하나님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야. 그 관계는 아빠와 친밀한 자녀와의 관계야. 꼭 기억해야 돼. 관계의 이 양상의 전환을 일으켜 주신 거죠. 물론 구약 백성들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율법주의에 빠지고 나니까 종처럼 산 거예요. 하나님이 늘 두렵고 무섭고 친밀하고 사랑스럽고 내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그런 아빠로서는 정말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다가 예수님이 이것을 전환시켜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준 대로 받은 만큼 주고 또 주었으면 또 받을 걸 또 기대하고 그런 계산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의 중심에는 반드시 사랑과 용서와 친절과 배려와 인내와 절제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것이 관계의 척추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조롱을 당하고 폭력을 당하고 수치를 그렇게 당하는데도, 그러니까 그 온 나라 전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지도자들로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의 이르기까지, 그리고 또 심지어는 외국의 군인들의 힘까지 빌어서 로마 병정들, 로마의 권세까지 동원해서, 그런데도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 저들이 자기가 하는 것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들의 삶에는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이 된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천명, 5천명씩 막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이 기도를 올려드리시니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되실 리가 없죠. 진심으로 빌어주시는 이 사랑과 용서에 대한 이 기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관계 속에서 중심에 있어야 한다, 이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게 됩니다. 삶의 보람을 느끼며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유업, 몫을 받는 길은 바로 예수님이 몸소 관계를 가꾸신 아버지의 본을 따르는 것이다 라는 것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다. 올 한 해 사시면서 보람을 많이 느끼셨습니까? 많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두 가지이기만 해도 그것이 선명하다면 아주 잘하신 것입니다. 내가 하는 뭐 사회적인 업적, 뭐 일, 뭐 학업의 성과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그것도 물론 우리를 기쁘게 하죠. 그런데 우리가 많은 관계들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말미암아 보람을 찾으셨습니까? 마음의 답변을 제가 들었다고 이제 치고요. 혹시 뭐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하신 경우도 있었겠죠. 뭐 또 나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우리 교우들 중에 누군가 피해를 당하고 안타까운 일을 당했다면 마음 아프신 일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누구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게 나오죠. 희생양 잡아야죠. 인간의 아주 못된 습성이거든요. 희생양 잡는 거. 저 사람 때문에, 저것 때문에, 뭐 대통령 때문에 뭐 많이 원망의 마음이 들고 뭐 미움도 가득해지고 생각만 해도 피가 뭐 두 배로 빨리 돌고 복수심이 막 생기고, 이런 적은 또 올해도 저만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하죠. 네.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치고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막을 재간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치고 들어왔을 때 이것을 방치해 둘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내가 대처할 것인가는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 때문에라는 그런 어떤 그 분명한 확신이 들었다 할지라도 이것을 내가 대처하는 길 속에서는 누구 때문에라는 말은 절대로 해결해 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자, 주님이 내게 몸소 보여주신 저 아바디의 삶의 모습, 자, 그것에 대해서, 즉 예수님의 그 선하심과 아름다우심과 또 진실하심, 그것에 대해서 나의 이성을 자꾸 깨우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깨워서, 나의 안목을 자꾸 열어서, 그래서 그것에 집중하면서 나의 말과 행동은 좀 절제를 하는 거예요. 참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떤 일을 드러내실 때까지 나의 성품을 유지하면서 기다리고 버티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 단어로 인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쓰는 인내라는 단어와 성경에서 쓰는 인내가 다른 것은 뭐냐면, 우리는 주님이 어떤 일을 드러내실 때까지, 그때까지 버티는 것을 인내라고 한다면, 세상에서 인내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까지 하는 것을 인내라고 하죠. 근데 만약에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까지, 어떤 말씀을 주실 때까지, 또는 어떤 변화를 일으키실 때까지, 그때까지 내가 기다리고 그리고 인내한다면 그 모습은 하나님이 너무 칭찬하실 만한 모습이다, 행동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줄창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특히 신약성경 서신서에서요.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교우들에게 제가 그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보이신 사랑과 용서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 삶을 올바르게 아바드 가꾸고 지키는 길입니다. 올해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이라도 이러한 사랑과 용서 위에 비판과 판단을 좀 절제하고 그리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친절히 대하고 이 친절히 대한다는 말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유익을 얻는 정도까지 내가 베풀어주는 걸 친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음의 위로를 얻든지 뭐 아니면은 뭐 육신의 도움을 얻든지 아니면 뭐 경제적인 뭐 어떤 도움을 얻든지 이렇게 해서 그렇게 상대가 유익을 얻게 하는 것을 하는 행동을 친절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이것도 성경에 엄청 반복돼서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시지 않습니다. 삶에서 보람을 찾게 하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유업이고 하늘에 속한 몫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으로 해서 듣고 이해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경험을 해서 다 깨닫는 것, 절감하는 것, 그것이 진짜 경험이죠. 진짜 지식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진수인 것이죠. 이것이 빠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진수를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아바디의 삶에 실패했다. 첫 아담처럼요. 그러면 신앙생활의 진수 못 지킨 것이죠. 아무리 다 자기가 뭐 다른 걸 열심히 해서 뭐 성과를 내고 뭐 했다 할지라도 마음은 계속 헛뜻하고 지치기 쉽상이고 그리고 탓하기 쉽고 이렇다면 그것은 무슨 그게 신앙생활의 진수를 지키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신앙생활의 진수를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맺으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이제 하나님께 드리셨던 그 기도 한 말씀을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아뢰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기쁨하면 우린 또 굉장히 그 감정적인 즐거움과 또 뭐 화나고 빛나고 하는 그런 그 분위기를 생각을 하시죠. 그러나 그건 기쁨의 일면이긴 하지만 성경에서 진짜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기쁨이라고 말씀하실 때 품은 뜻은 지금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 속에서 솟아나는 이 진짜 참 생명의 활력 그것이 바로 그들 속에도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다시 좀 약간 리프레이즈 하셔서 해석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당하시는 고난 속에서도 생명의 힘이 속에서 차서 우러나오는 것을 그대로 용서의 기도로 표현을 하셨고 사람들에게서 인내로 나타내 주셨고 또 그런 모습으로 드러내 주셨거든요. 그런 것을 기쁨이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겁니다. 기쁨 이퀄 참 생명의 힘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 참 생명의 힘이 높아지면 사랑과 용서의 또 충만을 또 이루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생명의 힘이 더 높아지고 그러다 보면 사랑과 용서의 그 충만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이렇게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득 찬, 꽉 찬 인생이 되는 거죠. 2024년을 보내시면서 이와 같은 삶의 보람이 부유하게 느껴지시기를 바라고요. 바라기는 내년 2025년도에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몫이 무엇보다도 언제보다도 더 풍성한 그런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삶의 보람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이 뜻과 또 역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속에서 정말 이 예수님의 기쁨, 생명의 힘이 넘쳐나게 되는 그러한 복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빌어 올립니다. 주님 저희들을 정말 잘 가꾸어 주셔서 또 우리도 또한 우리 주신 삶의 자리를 잘 가꾸고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아바디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